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에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 패역하고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남겨두는 자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 얻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결국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초점은 뭐가 되느냐면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즉 은혜의 승리가 인간의 책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실패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베풀지 못한 탓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오늘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실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혹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실패된 자는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주를 믿기로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해서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다릅니다. 8절에 보는 바와 같은 이런 것들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하나님이 저들을 막고 은혜를 막은 탓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혼탁게 했고 우리의 눈을 가렸고 우리의 귀를 막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안 그런 자는 없었습니다. 다 막은 자입니다. 그 중에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돌이킨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눈을 막고 그 귀를 막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좀 더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깨끗한 심령이요, 보는 눈, 듣는 귀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할 눈을 만드시는 적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실 때는 보라고 만드셨고 귀를 만드실 때는 들으라고 만들었지 못 듣게 하려고 귀를 파놓고 못 보게 하려고 눈을 누구 말대로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죽이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보라고 눈을 만들고 들으라고 해놓은 건데 우리가 막아놓고서 하나님이 못 듣는 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도 좀 깨끗질 않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어떤 이해 중에 결정적인 오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실패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것을 다 적용치 않은 탓이라고밖에는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러면 전지하시지 못한 거죠. 알았다면 방관하신 것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이 문제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로 우리의 이해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들면 어떡할 겁니까? 못 들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들면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성이나 사람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풀리지 않는 한 못하겠다라는 이것이라고 제시한 조건은 진리가 아니며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약한 심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맹종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맹신으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성, 합리성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하로 고약한 죄악된 성품의 핑계와 그 싸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머리에 사자 몸뚱아리,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입니다. 피라미드의 수호신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안 만드십니다. 사람 머리에다가는 사람 몸을 주십니다. 이게 딱 맞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힘과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수준과 격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나면 모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도 네 발로 기어 다녔으면 디스크는 없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걸어다니는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기어다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기 다 와서 지금 예배 볼 때 다 엎드려 있었을 거 생각하면 끔찍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 거룩하시고 고결하시고 인격자이신 그것을 거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괴상망측한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고귀하심을 거스려서라도 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만들어놓은 눈을 자기가 가리고 파는 귀를 자기가 막고 안 들어놓고는 하나님이 이 손등도 꿰뚫고 들어오셨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우리식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일을 조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지에 관한 질문은 이겁니다. 태초 전에는 뭘 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엔 하나님 뭘 하고 계셨는가? 답이 있죠. 곧단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셨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고약한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규명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고귀하려고 무엇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고약하려고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그 모든 호기심과 고약함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부족화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충분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일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둘은 충돌 없이, 모순 없이 서 있는 두 개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둘이 충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고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약함을 로마서 3장을 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3절에 있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라는 질문은 2절 때문에 나온 겁니다. 2절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것은 저들이 그 일을 맡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율법을 맡을 만한 자로 신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합격된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과 할례를 가진 것 때문에. 즉 율법과 할례를 가진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은, 합격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만큼 실패하는 자, 즉 배교하는 자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들을 불러들이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흘린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3절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우리 지금 하는 질문과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한 탓 아니냐? 그런 당부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이런 식의 의문과 유혹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에게 핑계와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틀린 생각이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진리와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충분하셨고 언제나 실패하는 쪽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 답에 무엇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답과 함께 무슨 답을 제시하느냐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습니다. 거기다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면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수정하셨다든가 무슨 법을 바꾸셨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없으며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만큼 정당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5절과 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봐라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벌받는다 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 나타난 증거의 가치가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비까비까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악역을 맡은 것이지 어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내 잘못이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우리도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은 요따우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그 실패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기듯이 이제 결국 잘못이 증거되면 확정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효과가 같았는데 나는 영화 찍을 때 악역을 맡은 배우와 같은 것이니까 선한 역을 맡은 사람도 개런티를 받고 악한 역을 맡은 사람도 그 개런티를 받아야 되듯이 나도 상을 받아야지 왜 벌을 받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거짓되다 말입니다. 벌받아 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 지가 한 생각이 잘못되고 고약한 것은 생각지 않고 고 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정죄할 능력과 지식이 있으며 그 위에 정죄하실 정당함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할 정당함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린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은혜와 성의를 부족하게 행사하셨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로마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 마지막 두 절을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시편에 많지 않게 등장하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를 개인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시는 형태는 저주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해되거나 약화되거나 하는 것을 오해되지 않도록 말이 이렇게 자꾸 어렵죠.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압제하고 행악자가 하나님 편에 든 자들을 못살게 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사는 행악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너 잘못되라 라는 개인적인 사감을 가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여일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행한 것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를 강조하는 문학적인 하나의 형태가 저주시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그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성경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악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인자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나중에 그게 그것식으로 하는 유야무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이 그 역할이 어느 한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결정적으로 보느냐? 십자가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의 부족함 때문에 일으키신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말 한마디로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죄값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기어코 십자가 위에 달아매신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넘침이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함과 우리 책임의 무서움을 충돌 없이 모순 없이 책임의 회피와 핑계 없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위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놀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신자된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합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기쁨과 감사로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심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은 우리를 나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넘침이 우리를 게으름과 미련함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넘치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분발케 하고 사랑의 열심으로 몰아가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으름을 향한 미련한 핑계가 없는가 점검하시고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된 신자의 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 있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주께서 요구하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여 우리의 인생의 복됨을 우리 스스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그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인생이 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값을 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높으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는 줄 모든 이웃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